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테두리를 넓힙시다.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권능이 십자가로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네 개의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는 예수님의 죽음 예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크냐,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저쪽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죠?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네 개의 다른 에피소드들이 짧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뜻 읽으면 이것은 짜집기로 모아난 것이 아니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마복음이라는 책도 예수님의 스토리는 없고 그냥 말만 있는, 그하고 이게 좀 비슷합니다. 스토리는 있기는 있는데 이게 연결이 좀 잘 안 된다라는 의심은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이 이렇게 짜집기로 모아져 있는 anthology, 모음집이죠. 저자는 과연 아무거나 모아가지고 시집을 출판했을까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아주 깊이 연결된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신학적이죠. 그것을 읽는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치유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능력은 우리 공동체를 테스트합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한 아빠의 절규와 마주치십니다. 아이가 귀신으로 고통받고 제자들은 그 병을 고치고자 시도했지만 해결하지 못하죠. 40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아이를 고쳐주시는데 사람들은 놀랍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43절. 누가는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그 권능이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오해를 낳는지, 제자들의 신앙과 자기들은 누구냐라는 그 정체성을 어떻게 시험하는지 곧장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드러내 줍니다. 병 고치는 능력 그 자체가 괴이하다든지 이상하다든지 뭐 심지어 귀신도 할 수 있으니까 악하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치유는 하나님의 자비이고 해방입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본 우리가 십자가가 없는 승리로 번역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병 고치는 치유의 능력은 언제든지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를 자기 중심으로 부풀리게 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는 그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다음 에피소드를 던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놀라는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십자가 예고, 죽으심 예고입니다. 자기 자신이 로마 군대들한테 넘겨질 것임을 말씀하세요. 아니 병 고치고 나서 이게 뜬금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 44절은 방금 일어난 치유의 사건을 해석하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을 위해 어디로 우리를 데려다 주는 거지? 그 답은 뭡니까? 영광의 자리가 아니고 넘겨줌, 죽음으로 넘겨짐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박수받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배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가 그리는 메시아는 능력으로 군림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뜻이죠. 자기 동족 제사장, 바리새인들, 그 리더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로마 군인들한테 넘겨준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죠. 여기서 누가는 제자들의 지적 부족함을 놀리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이죠. 깊이 십자가가 눈앞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즉 십자가로 해석해 주지 않으면 앞에 병 고치는 사역, 그 사역도 결국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바로 그 결과가 다음 장면에서 터집니다.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례가 다음 에피소드예요. 세 번째 에피소드. 누가 큰가? 서열 논쟁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누가 크냐? 제자들 사이의 논쟁. 이거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는 크기에 언어로 자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명예롭고 누가 우리 그룹의 대표고 중심이고 이것이 큰 자의 기준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기준은 뭡니까? 놀랍도록 작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곁에 세우셨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48절에 말씀하세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순수하다 그런 상징이 아니에요. 당시 사회적 권리와 영향력이 거의 없는 존재, 작은 자의 표상으로 세웠고 그렇게 읽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큰 자의 정의에 대해서 바꿔버립니다. 큰 자, 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작은 자를 영접하는 사람이 큰 자라는 것이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크리스찬 공동체의 윤리의 핵심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큰 자리에만 계시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여기서 누가는 멈추지 않고 네 번째 논쟁으로 나아갑니다. 누가 크냐라는 질문은 곧 누가 우리인가 정체성의 질문으로 진화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테두리 논쟁이에요. 바운더리 논쟁입니다. 우리 편의 울타리 속에 있는 우리만의 어떤 독점적 지위라고 할까요? 그걸 탈피하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금하지 말고 끌어안아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49절. 이게 뭡니까? 아까 제자들이 서로 다툴 때는 개인적으로 우열을 다투는 말이었는데 이제 네 번째 이 테두리, 바운더리 논쟁에서는 집단적인 서열인 것입니다. 누가 큰가라는 그런 논쟁이 누가 우리인가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룹이 저쪽 그룹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룹의 울타리를 넓혀서 그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잖아.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우리가 최고야. 그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고는 예수님 이름 사용하면 안 돼. 허가받지 않는 예수 사역은 금지해야 돼. 우리가 정통성이 있다. 너희들은 그냥 사파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안 되죠.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50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기준은 소속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물론 이것이 뭐 아무나 다 괜찮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간판도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치유와 해방과 회복의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교회는 인허하고 허락해주고 교회의 특징을 유지하려면 그거 망합니다. 교회는 영접함으로 웰컴함으로 서바이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나 성장이나 성취나 문제 해결 그 모든 능력의 순간을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번역하고 이해합니까? 기억하라. 넘겨짐을 잊지 말라. 십자가 없는 승리주의로 미끄러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자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교회 안에서 큰 자는 누구예요? 말 잘하는 사람? 오래 출석한 사람? 많이 아는 사람? 많이 헌신한 사람? 예수님의 데피니션은 다릅니다.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는 누구일까요? 새로운 사람, 말이 서툰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문화가 다른 사람,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 병든 사람, 마음이 부서진 사람, 우리는 그들을 영접하는 방식으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한답니다. 바운더리, 울타리, 테두리, 무엇을 어떻게 그릴까요? 요한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음으로 금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도 너무 쉽게 우리 방식, 우리 전통, 우리 라인으로 사역을 재단해버려요. 양복 재단하는 데 가면 가위로 다 잘라버린다. 입을 옷만 다 예쁘게 오래 나와서 재단하면 안 됩니다. 금하지 말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 교회는 허가권을 행사하는 기관이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보고 동역하는 공동체입니다. 더 넓은 품으로 영접하는 것. 교회가 무엇인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도 그것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사이에 서열화됩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우리를 큰 자리로 올리지 않습니다.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리로 데려가세요.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넘겨짐을 당하는 그 길을 따라 작은 자들을 영접하고 바운더리, 울타리, 테두리를 새롭게 그리는 교회입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이 구장 그림을 보면 높은 산에 있다가 변화산에 있다가 내려왔거든요. 산 아래의 현실 그 한복판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훈련시켜주세요. 권능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곧바로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작은 자를 앞에 세우십니다. 울타리 바깥에 있다고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음성 앞에서 우리의 스탠다드가 바뀌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산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면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산 아래 이 현실에서 우리가 다시 훈련받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자들을 앞에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셔서 닫혀 있었던 울타리가 있다면 활짝 열어놓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